TV의 여행수다 TV파기.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올라온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필이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 살짝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좀 저희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풀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게 지금은 어느 순간 또 확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없는 삶을 또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찬란한 미래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들도 있고. 저는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야, 그 어떤 초보 디자이너들 진짜 힘들겠다.
맞아.
뭐 이제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진짜 프롬프트 몇 줄로 그냥 해결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음악 미술 이쪽 동네는 진짜 뭐 엄청 영향이 크죠. 오늘은 그래서 AI 이야기 중에서 이제 사실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죠.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네, 일자리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오만 저기 방송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날리고 있다 등등등. 근데 거기서 몇 발자국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일자를 날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어차피 다가온 현상이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세상이 열릴 거냐, 오늘은 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AI 열풍은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이날까지도 계속 활활 불타고 있고요.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돈 다 떨어질 것 같이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일 것 같고, 여기에 뭐 어떤 브레이크를 걸 거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서로 이제 뭐 미국, 중국 이런 데서 다 계속 불태우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는 어떡하냐 해서 그 외에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냐 등등등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AI는 계속 발전할 거고, 엔비디아는 더 많은 지표를 팔아먹을 거고, 그 옆에 붙이는 HBM 팔아먹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너무 불안한데 너무 이렇게 막 나가고 있어가지고 언제 꺾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긴 들지만서도 그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 뭐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지금은 샴페인을 딸 때라 생각을 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이제 비관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지스트들끼리의 잡담 정도로 한번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 진지하거나 좀 깊이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뭐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AI 시대라고 하면 이제 챗GPT 이후 또는 뭐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알파고 이후 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실감하게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AI 시대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상상해 왔었습니다. 즉 인류로부터 노동이 제거된 이런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오고 그런 것들은 SF 소설이나 각종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형상화가 되어 왔습니다.
네.
미래를 다룬 소설들, 문학 작품들은 저는 낙관론을 다룬 미래 소설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많았죠.
그러니까
뭐 줄 베르느의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19세기로부터 과학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거야라는 그런 낙관론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설 그런 식으로 쓰면 이제 철없다고 이제 보지도 않겠죠.
네. 뭐 모든 거의 뭐 전 제가 본 경험함으로는 99%가 다 비관론입니다. 근데 이 비관론 소설의 미래 소설의 풍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터미네이터 또는 매트릭스의 세계입니다. 터미네이터 돼가지고 우린 다 뭐 터미네이터인데 다 쫓겨다니면서 뭐 그야말로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거의 뭐 짐승 같은 삶을 겨우겨우 하면서 로봇들과 싸운다. 이게 1번입니다. 뭐 이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로봇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면 그냥 항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비관론 소설이 또 있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아주 초반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이 초반에 어떤 또 은하철도 999가 내린 행성에는 기계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놀아. 노는데 뭐 너무 뭐 잘해주고 기계들이 다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뚱뚱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계가 해주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엄청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은하철도 999에서 다른 에피소드 하나 기억 기억 안 나. 그거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은하 출도 999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기계,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이제 AI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존재가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해진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하 출도 999는 정말 진짜 세대를 몇 예, 세대 앞서간 맞아요. 놀라운 예. 작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이거의 충격을 나중에 대해서 한참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월리 기억나시죠?
아, 월이. 예, 예, 예,
월이. 예, 예. 거기서 보면 뭐 지구가 망해가지고 쓰레기 로봇가 맨날 아무도 없는 지구에서 쓰레기만 열심히 치우다가 거기 이브라고 하는 로봇을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사람들은 어딨냐? 사람들은 우주선에 살아. 지구가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주선에 사는데 그 우주선 속이 또 다른 미래의 모습인 거죠. 거기서는 사람들이 걷지도 않아. 다들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다들 둥글둥글하게 생긴 뚱뚱한 애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걷지도 못해. 하도 안 걸어가지고. 다들 뭐 일어서서 걸으라 그러면 뒤뚱뚱 하다가 푹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인류가 퇴화해가는 과정들을 그립니다. 그러면 인류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우리의 상상으로는 지금. 터미네이터의 세계에서 그야말로 뭐 짐승 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원리의 세계에서 뚱뚱한 바보가 돼가지고 음료수만 쪽쪽 빠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사회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노동이 없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가 일자리를 갖다가 막 대체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일자리 위기가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런 뉴스나 숫자 통계 이런 것들은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 다 생략. 뭐 어디에 뭐 누가 발표했는데 60%가 날아간다는 80%가 날아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60%가 날아간다면 뭐 그럼 40%는 남네. 남는 40%가 뭐야 라고 전망을 한 것들이 5년 전에 한 거, 10년 전에 한 거 지금 다 틀렸죠. 다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무슨 전망을 한다 한들 다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전망은 그냥 뭐 재밌으라 하는 소리다 생각을 하고 이 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밀고 나아가 보도록 하죠.
네.
자, AI는 점점 발전을 하고 점점점 더 똑똑해져. 3년 전 챗GPT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그때보다 몇십 배는 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뭐 조사해봐 그러면 이제 기깔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냥 화면에 글자 띄우는 게 다인데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자동차에 심어주면 자율주행도 해주고 로봇에 심어주면 빨래도 해준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나가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뭔가의 독창적인 뭐 특유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하면 AI도 할 수 있겠지 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따 손친들 5년 전에 그래도 이거는 사람들이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럼 다 대체 가능한 것 같더라고. 빨래는 못 깰 거야. 빨래 개던데.
심지어 사람보다 잘 네. 얼마 전에 왜 그 어디였죠? 그
택배 옮기는
그 네네네 그 실물 어쨌든 AI가 이제 설치된 맞아. 로봇과 사람이 택배 상자 분류하는 거 그거 이제
맞아.
시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시중계하면서
아직까지 순간적인 속도는 사람이 이제 숙련된 사람이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은 노동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법 기준을 60분이면 이제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피곤이 겹치니까 사람이 점점 느려지고 실수하고 이러는데. 이 AI가 설치된 로봇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내니까 결국에는 네.
배터리만 채워주면은 얘는 쉬지도 않잖아. 뭐든지 다 잘해. 자, 그럼 결국 우리 생각을 갖다 끝까지 밀고 나가죠. 얘 뭐든지 다 잘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직업을 갖다가 다 대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드디어 인류 역사에서 노동이 삭제됩니다. 자, 노동이 삭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노동은 첫째로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경제학의 최초의 출현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 경제생활을 한다는 건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가치는 뭐에서 창출되지?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처음에 초창기에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니 리카르도니 칼막스니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서 생각이 생각을 이때는 거의 철학자들이었어. 이 철학자들이 쭉 생각을 갖다가 계속 정제를 해보니까 결국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창출되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그 유명한 노동가치설입니다. 지금 현대경제학에서는 이 노동가치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지금 현대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러는 거에서는 노동가치설 얘기 더 안 합니다. 그건 뭐 더 얘기가 뭘래. 그 가치 그거 알아가 뭐할래 그거. 중요한 건 가격이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가치 그거 뭐 그래 뭐 노동에서 나온다 해. 또는 뭐 자본에서 나올 수도 있지 뭐 라는 식으로 사실 잘 안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끄집어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어. 이거의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이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옛날 칼막스나 뭐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노동에서 나와. 근데 지금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사람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건을 쭉쭉쭉 만들어내면 거기서도 가치가 생기잖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나무였는데 기계가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의자도 되고 식탁도 되고 그러면 이거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기계로부터 가치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거는 결국 기계라고 하는 건 사람의 노동이 쌓여서 있는 죽은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본을 죽은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노동도 옛날에 노동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근원으로 따지고 가면 결국 노동이 가치를 창출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노동가치설이 맞다손 치면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다가 나온 이야기였는데 노동가치설 얘기를 하던 참이었어. 그건 노동에서 가치가 나온대. 근데 뭐 기계로부터 가치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하나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만약에 완전 무인 공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럼 가치는 안 생기나? 이 질문을 던졌어.
아 그러니까 로봇이 하고 있는 노동은 노동으로 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근데 만약에 완전 무인 공장에서 나무를 갖다가 받아와가지고 이걸로 해서 촉촉촉촉 해가지고 사람 아무것도 안 써. 근데 탁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무에서 탁자가 되면 가치가 올라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무인 공장에서 생산된 건 가치가 창출된 게 아니냐? 가치 창출됐잖아. 그냥 별로 쓸모없는 나무에서 훨씬 쓸모있는 가구가 되었다고 그러면 가치가 창출됐는데 무인 공장으로 무인 공장은 노동이 없으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창출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그때 받았었어요.
네.
저는 그 질문을 사실 답을 뭐 맨날 30분 동안 생각한 건 아니지만서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자, 확실히 더 쓸모 있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가치가 창출되느냐의 문제를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지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목격한 사업이 웹소설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웹소설들이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미대 나온 친구들 또는 그림 좀 그린다는 친구들의 아주 좋은 알바 중에 하나가 이 웹소설 표지 그려주는 알바였어요. 요거 하나 그려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 그려주면 한 돈 100만 원 받는다. 요거였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빵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웹소설까지 안 가도 신문 만평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 몇 개 던져주면은 기가 막히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유튜브 지금 썸네일 만드는 것도 한때는 그거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꽤 많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맡기죠.
그러니까요. 당장 저희 유튜브 썸네일만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웹소설 표지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특정한 산업 분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게 딸깍으로 변했어요. 이 딸깍에서는 거의 인간 노동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웹소설 그냥 뭐 활자 뭉치가 여기 표지 예쁜 표지가 달린 웹소설 형태로 바뀌었어요. 요 바뀐 동안 사람의 노동이 빵이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볼만한 소설이 됐지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산업 전체가 없어졌어요. 노동이 없으니까 산업이 없어지더라. 즉 여기에서는 초과 이윤 또는 이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웹소설 같은 것도 대충 뼈대 같은 거는 AI가 잡아줄 수 있잖아요.
아, 다 그렇게 하죠. 네. 지금 하루에 1년도 아니고 하루에 단 하루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는 신곡이 10만 곡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10만 개가 올라와요. 대부분이 딸깍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거기에 뭐 자기가 뭐 기타를 좀 넣는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게 입혀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와중에 여기에서 음악 산업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고 여기에서 슈퍼스타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있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딸깍딸깍이 계속된다 그러면 음악 산업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에다가 아까 탁빈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뭐 표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의 직업들은 여태까지는 충분히 그걸로 월급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딸깍으로 변해가면서 그 직업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요. 자, 이런 예들이 옛날에도 있었지. 옛날 마부들이 있을 때 옛날 뭐 말 키우는 사람들, 말 밥 주는 애들, 말똥 치우는 애들, 말 그 밟고 빨아주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있었는데 이게 차로 바뀌면서 다 날아갔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구기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직업이 다 날아가는 일들은 아주 많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뭐 차 만드는 또는 뭐 차 고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직업들이 훨씬 늘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다 바뀔 수 있어 라고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었어요. 지금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특정 구역의 직업이 사라진다인 거지 전체 직업이 다 날아간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 였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도구와 지금 현재 AI라고 하는 이 도구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전의 도구 예를 들면 뭐 나무를 깎는 데 있어서 대패가 도구야. 대패는 대패를 깎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여태까지의 과거의 수많은 도구들은 다들 수동적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도구들, AI라고 하는 도구는 매우 능동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독립된 이게 지성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성을 갖춘 이런 노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뭐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서도 피지컬 AI 나온다며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의 육체노동까지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박찬호 감독의 미키 17 이거 보고 있으면 미키 17이 뭐 우주에 가가지고 뭐 맨날 죽으면서 뭘 한다더라 그러는데 그걸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로봇 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최하층 일들도 굳이 뭐 사람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터미네이터의 세계가 되면 그냥 뭐 다 항복하고 그냥 뭐 죽이든가 살든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넘기고 만약에 우리 원리의 우주선처럼 우리 뚱뚱보의 세계가 되면 어떨까? 맨날 음료수만 쪽쪽 빠는 뚱보들의 세계가 되면 그럼 우리는 과연 뭐 거기서도 나름 행복하게 살면 뭐 나름 낙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니 그 왜 뚱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 뭐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충분히 여기에서도 어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할 거야. 자, 그 뭐 유명한 예술 작품 만드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니 그 딸깍으로 만드는 애들도 있지만서도 자기가 직접 그림 그려서 이걸로 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거 많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로봇한테 맡기고 인류는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더 삶의 기쁨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옛날 그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기계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8시간 일하면 충분할 것 같아. 남은 시간 뭘 거야? 놀아야지. 놀면서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세계가 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1번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무인 공장이 되면 뭐 기계가 다 만들어 주는데 뭐 사람이 거기서 기계 앞에 붙잡혀 가지고 노예 같은 노동을 안 해도 됨. 뭐 칼막스는 노동으로 더 소외된 인간이 아 괴롭다 이렇게 썼는데 아이 뭐 나도 저기 노동 안 해. 소외될 거 필요 없어. 그냥 노동으로도 소외되는 건 기계한테 다 맡겨.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입니다. 이러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 노동이 없어진다는 거는 소득이 없어진다는 말도 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뭔가 AI와 자동화 공장으로 발생하는 그런 소득 들이 계속해서 노동으로부터 정말 소위 말하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다 굶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난 진짜 가끔 이렇게 탁피디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원고 이렇게 저기 교리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멘트를
아 그렇군요.
어 이렇게 정확하게 네.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노동은 옛날 사람들은 가치를 창출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노동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인데 그건 뭐냐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배분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뭐 소득을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 없지. 이래서 없는데 일한 만큼으로 어떤 사람은 일을 엄청 잘하고 또 많이 하고 그럼 많이 받고 적게 하고 못하고 그럼 적게 받고 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가치를 배분받아 왔었어요.
네.
그런데 인류가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지?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오는 대답이 있죠.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해서 그냥 다 나눠주면 돼 라고 하는데 그럼 배급제인데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리에서 그렇게 해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놀아. 그럼 뭐 너는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만 빨아먹어. 음료수는 무제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나오는 그 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AI가 무한 생산을 할 텐데 무한 생산 속에서 뭐 뭘 걱정을 하고 그래. 그거 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재화들이 필요합니다. 이 재화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 재화가 무제한이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갖다 쓰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화가 만약에 무제한이 아니다라든가 이 재화를 어떻게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아주 옛날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옛날 그 공산주의 나라에서 하듯 배급을 하나? 그 배급을 할 수도 있죠. 그 배급을 요즘 나오는 세련된 말로 하는 게 사실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과 나중에 우리가 상상 속의 기본소득은 좀 다르죠.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은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약간의 보완이라든가 대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때 지금 먼 미래에 나오는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때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가치의 배분수단 그 자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배분받는 거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거죠. 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제가 문학 작품들에서 SF 소설에서 본 제일 그럴듯한 해결책이 얼마 전에 봤어요. 소설 제목은 까먹었는데 단편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재화를 분배하느냐 하면 너무 참신한 방법인데 사람들한테 퀘스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퀘스트는 굳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도 돼. 나가가지고 5km 밖에 있는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서 나뭇가지 5개를 꺾고 와. 뭐 이런 거야.
네.
이 퀘스트를 유지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돈이면 돈의 형태, 뭐 또는 뭐 식량이면 식량의 형태 이런 걸 받아주는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를 어떤 단편 소설에서 그리고 있어요.
일종의 게임인데요.
그렇죠. 네. 게임식으로 만드는 거야. 굳이 뭐 꼭 필요해서 하는 퀘스트는 아니지만서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퀘스트라도 만들어서 레벨업을 시키도록 뭐 이 사회에서는 레벨업은 없지만서도 그런 걸로 하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을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무가치 한 일이라도 뭐든 일을 만들어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퀘스트를 깨는 기분, 오늘 1일 퀘스트를 갖다가 달성하는 기분 이런 걸 느끼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재화를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런 사회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이런, 나가서 쓰레기 5개 주우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야. 뭐 이러면 할 만하잖아.
그렇지.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대신 이게 되려고 그러면 기계가 일 다 해가지고 우리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재화는 넘치도록 있는 이런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즉 뭐 모든 게 다 뭐 기계가 다 해주고 있는 사회라고 그러면 진정한 역사의 종말이 그때 시작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뭐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뭐 십몇 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요즘 뭐 카메라도 엄청 좋아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난 다음에 주변의 풍경들 좋은 데를 갖다가 찾아서 찍는 이런 뭐 취미활동 같은 이런 것 갖다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몇 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몇 개를 찾아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로 내 삶을 갖다가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게 만약에 생산적인 일에서 배제된 인간들이 그걸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개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점점 더 기계 문명한테 더 많이 의존하고 뭐 의존을 넘어섰죠.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된 게 그게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최대한 낙관적인 게 바로 그 원리에 나오는 뚱보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노동이 AI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 문제 이걸로 나와서 그래서 AI로부터 대체되지 않을 그야말로 인간만의 고유한 뭔가를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거 이런 시도들은 여태까지 거의 다 실패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대체 못하겠지 라고 하는 것부터 AI가 조직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순전히 사고 실험이죠. 완벽하게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결국 그 종착점은 원리의 우주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AI가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갖다가 만든 데도 돈 많이 들고 그 유지한 데도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별로 없어. 이러면은 AI가 지금 현재처럼 이런 발전을 갖다 계속하는 게 어느 순간 또 끊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 계속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좀 지나가지고 진짜로 초지능 특이점 저기 일반 인공지능의 세계가 되어서 AI가 지 혼자 뭐 돌리니까 지 혼자 막 발전을 해가지고 막 가더라 이러면 게임 셋입니다. 그럼 지가 뭐 알아서 다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더 거둘 것도 없어집니다. 이런 세계가 진짜로 펼쳐진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AI와 일자리라고 하는 엄청 저기 많이 이야기된 굉장히 진부한 주제이지만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다른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은 사실 상당히 저로서는 독창적인 문제 제기를 던진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이까지 가기 전까지도 AI가 AI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인류적인 문제는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대충 오늘 요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이후에도 더 다른 AI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 다들 좀 저마다의 그 AI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는 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또 하수장님과 함께 AI와 함께하는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튼 뭐 꿀빠는 세상이 왔으면 좋긴 좋겠어요.
뭐. 아,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쓰레기 다섯 개 주우면은 뭐 일당 한 1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네. 별 문제 없는 삶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열리면 참 좋겠는데 네.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그걸 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AI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이 대부자들이 아니 왜?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니 뭐 퀘스트 뭐 할 거 없어요? 없어? 그냥 뭐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거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죠.
당장 어쨌든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벌써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생각해 볼 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PD
하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른한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어.